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결국에는 회복해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석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서는 읽기 어려운 그런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연말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요엘서에 있어요. 요엘서는요, 엄청난 재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보기가 쉽지 않지만 요즘도 아프리카나 중동, 뭐 인도, 남미 이런 지역, 중국까지도 이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엘서가 사역할 때 아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메뚜기 떼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백이면 백 다 농사 지었어요. 백이면 백 다 목축했어요. 그러니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요, 이게 곡식이나 풀이나 나무 다 긁어먹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는 뭐 하다못해 계란 파동 이러면 뭐 외국에서 수입하고, 요소수 파동 이러면 어디서 구해오고, 그런데 고대 사회에 식량을 어디서 멀리서 구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긁어먹어버리면 사람은 굶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밀려왔을 때 요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거 마치 여호와의 날과 같다. 우리가 메뚜기 앞에서 여호와의 날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요.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날 생각해야 될 어떤 계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엘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여호와의 날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터에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은 무너뜨리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를테면 애굽의 열 가지 재앙, 그거 여호와의 날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바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숨어 있으라 그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를테면 기드온 300 용사가 나팔,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가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무너뜨린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시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령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군대를 앞장서가지고 막 호령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군대를 끌고 나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여호와의 날인데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냐? 우리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두려워할 것 없어. 요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마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승리를 얻겠지만 하나님의 적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묵상할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어른들, 지파의 어른들 다 모이고 40만 명이나 모였는데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뭐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온갖 종교적인 절차 다 거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모였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정말 하나님 편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도 교회죠, 교회.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있는 거죠.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꽤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메뚜기 때 몰려왔는데 이거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 어느 편에 서 있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승리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뚜기 때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병에 걸릴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하는 현대 산업 문명, 자본주의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산업 문명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에요. 메뚜기 때가 몰려왔는데 요엘이 여호와의 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에도 도대체 우리는 누구 편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대단히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평생 연약하게 사시다가 죽으실 때는 오히려 아기는 연약해도 예쁘기라도 한데 십자가에 매달린 괴수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었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봤더니 재림주 오셨다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찾아오라고 해놓은 홍보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물 붙여놓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재림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홍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오시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거거든요. 예수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앞세워서 모든 사람이 길을 비켜라 하듯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는 길을 비켜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어떤 정치인 연설하는 집회에 우연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등장하는데요. 목소리 엄청 큰 사람이 와가지고 길을 비켜라는 식으로 막 누가 오십니다 하면서 막 근데 와 진짜 그 목소리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부럽습니다. 그 엄청 진짜 큰 목소리로 막 길을 비켜라는 식으로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라는 것은 마치 왕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가지고 길을 비켜라 하듯이 그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자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서 심문하신다 그러는데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문 받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서서 각기 그 행한 대로 받으려 하리라.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날들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여호와의 날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날에는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애 많이 썼다, 너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위로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위로하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 많거든요. 세상에는 내 속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억울하고 운동한 일 당할 때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정말 애 많이 썼다, 내가 네 마음 알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그날에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우리 인생의 정체가 뭔지가 폭로가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요엘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해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주실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라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호와의 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의 위로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묵상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엘서에는요 메뚜기 재앙이 닥쳐가지고요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요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요엘은 왜 이런 메뚜기가 몰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메뚜기 때 몰려와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이거는 독특한 일입니다. 물론 메뚜기가 몰려온 거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28장 42절에도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에 메뚜기가 먹을 거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하나님의 법을 다 요약한 뒤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복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하고 경고하시는 중에 하나가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엘이 사역할 때 메뚜기가 몰려온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이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독특한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묵상할 때 이사야가요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자기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다고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은 아니에요. 요엘은 메뚜기에 대한 탄식은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재앙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죄를 책망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이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가가지고 네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거 잘못해서 이런 꼴이 되고 네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네 탓이다, 네 죄다, 네 죄,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 누구를 원망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잔인한 일이에요. 메뚜기가 몰려온 거는 죄지었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그렇지만 요엘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그 죄를 언급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메마른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잔인한 교리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압니다. 메뚜기가 몰려온 것은 죄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찾아가가지고 너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렇게 죄를 책망하기는 이거는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 않고 다만 아파하고 다만 슬퍼하고 다만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슬픔에 참여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이야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치고 더 이상 책망하는 것 아니고 그냥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설령 고통당한다 손치더라도 괜히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꼬치꼬치 이렇게 캐내는 거 별로 성숙한 자세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메뚜기 같은 재난이 밀려 닥치면요 꼭 죄인들만 고통당하느냐? 아니에요.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불신자 밭에만 들어가고 믿음 있는 사람 밭에는 어디 안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밀려오면 코로나는 꼭 불신자, 아주 고약한,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만 코로나 걸리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은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말하는 진짜 곤란한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 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믿음 좋으면, 기도 많이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 아 진짜 어려운 시대. 그런데 가리지 않습니다. 메뚜기 때가 이 밭이 믿음이 좋은 사람 밭이냐, 이 밭이 고약한 놈 밭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재난이 밀려오면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착하고 고약한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코로나는 믿음 안 좋은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믿음 좋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도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 요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고통이요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뜯어먹었는데 그거 회복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 요엘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거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만 질문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누릴 때도 많아요. 우리 삶에는 고통도 있지만 평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평안이 항상 내가 뭐 믿음으로 착하고 순전하게 잘 살아서 내가 누릴 만한 권리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평안을 많은 경우에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은가 하면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복을 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을 누리느냐, 왜 고통을 누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요엘은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재난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울며 금식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메뚜기뿐이냐? 아니에요. 인생에는 메뚜기만 고통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고통도 많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읽으면 1장, 2장은 메뚜기 이야기 다루고 있는데요, 3장은 주제가 달라요. 3장은 이게 포로된 자 끌려간 백성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요 기생과 바꾸며 창녀와 하룻밤 자는 값어치밖에 되지 않아요. 소녀는 술과 바꾸어. 그래, 소녀가요, 술 한 잔 값으로 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요. 이거 거의 장난치듯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 때도, 노예도요,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고, 힘이 세고, 몸이 좋으면 비싼 값이고, 예를 들면 여자 소녀도 뭐 이렇게 몸매가 곱고 이쁘면 더 비싼 값이고, 그런데요, 그런 값어치를 매길 필요도 없는 아주 하찮은 노예로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것은 지중해 너머로 팔려갔어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려간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보통 우리 성경 읽을 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혹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망했을 때를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두로 시돈 블레셋 사람이에요. 두로 시돈 블레셋 사람은 사실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아주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아 팔아먹고 있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해요. 요엘서 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바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회복해 주시는데요,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만국을 모아서 심문하시면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팔려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원한을 갚아주시는데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를 읽으면요, 이 요엘서는 한 자리에 앉아서 기록한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요엘서에는 어떤 이 신학적 성숙 내지는 묵상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뭐 이런 사상의 발전이 있어요. 요엘이 처음 경험한 것은 메뚜기죠. 근데 메뚜기를 경험하면서 요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주제,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거 묵상해요. 그러면서 요엘이 사람들을 막 기도하는 자리로, 금식하는 자리로, 울부짖는 자리로 초대해요. 그러면서 요엘이 아마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주적 종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날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왕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요엘은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것과 같은 소망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엘은 구약적인 방식으로 여호사바 골짜기에서 만국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이요, 처음에는 아주 두려운 재난 앞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어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 다 모여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그러면 다 한번 모여봐, 우리가 싸움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엘서 3장에는 아주 담대한 확신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 이 비참한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노래와 찬송이 요엘서에 있어요. 하나님 결국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누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요엘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누가 그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요엘서가 앞부분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1장 21절과 요엘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메뚜기가 몰려왔을 때는 전부 벗겨 먹어가지고 말갛게 되었다고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살아나가지고요 힘을 내는 거예요. 영차 영차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이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졌고 모든 들짐승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을 누가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이 회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여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은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시고 수치를 모든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묵상하면서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무너뜨리실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금식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금식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요엘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았는데 장로들도 불러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신랑 신부도 전쟁을 할 때도 신랑은 예외예요. 전쟁을 할 때도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다 이렇게 신랑 신부는 예외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린이들도 젖 먹는 아이들도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애울은 할 것 없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픔을 짊어지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거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소제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메뚜기가 다 뜯어 먹어버리니 어떤 제물로 드릴 만한 열매를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지금은 재난이고 지금은 온갖 두려움이고 지금은 온갖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실 그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도 기도하려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어제 구역별로 공지 기도 제목 다 보내고 이제 요일마다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시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금식하면요 이게 힘이 들어요. 이게 뱃살 빼려고 밥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금식은 어려워요. 이게 다이어트 하느라고 단식은 할 수 있는데요 금식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 금식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요. 단식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뭐 배고픈 거 외에는 이게 방해가 없다면 금식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 안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두려운 시대,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술적으로 금식은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굶지 마시고 저녁, 아침, 점심을 금식하세요. 그러니 하루를 금식하시는데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금식하지 말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루를 금식하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 담당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녁 6시에 식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밤 1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컵라면 안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밤 11시 넘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금식을 하는데 무슨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굳이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저는 내일 결혼식을 가야 돼요. 제가 내일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내일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형편이 정해진 날 내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금식을 하루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이틀 3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금식은 더 오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 주는 게 뭐냐 내게 기쁨 주는 게 뭐냐 내 생명과 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냥 밥만 굶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밥만 굶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밥이 제일 중요하고 밥이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먹는 것이. 요즘은요 2주 동안 연속극 안 보는 금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2주 동안 술 담배 안 하는 금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2주 동안 게임 안 하는 금식 더 중요할 수 있어요. 2주 동안 유튜브 넷플릭스 안 보는 인스타그램 안 하는 이런 금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금식이 사실 더 중요한 금식입니다. 애매하게 밥만 굶는 그런 금식 별로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금식하되 음식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이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 시대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을 금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남은 두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거룩한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